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불법 이민 대책 등으로 갈등설이 제기됐던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닐슨 장관이 현직에서 떠난다며 그의 공로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도 이날 서한을 통해 국토안보 개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적당한 시점이라고 결정했다며 4월 7일부로 장관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닐슨 장관의 후임으로는 케빈 맥엘리니넌 세관 국경보호국 국장이 대행을 맡아 국토안보부를 이끌게 됩니다. 닐슨 장관의 전격적인 사임 소식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닐슨 장관이 비공개로 회동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미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닐슨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민과 국경안보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사임 의사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예군인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공식화되면 미국 정부가 외국 군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란 예측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리 자파리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이 그런 어리석은 움직임으로 이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상응한 조처를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행동이 미국의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걸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러시아 리아 통신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국경에서 준비는 끝났고 우리는 언제라도 군사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동안 시리아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역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인민수비대를 격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터키는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어망 구입과 관련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번 주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커창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21차 중유럽연합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오늘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총리는 내일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을 통한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다자주의 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총리는 또 1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중국과 중앙동유럽 16개 국가의 정기협의체에도 참석해 이들 국가와 1대1로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하고 다양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통합정부군과 동부군벌 간의 내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리비아의 주둔병력 일부를 일시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의 토머스 발트하우저 사령관은 어제 리비아의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미군 병력을 일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트하우저 사령관은 또 미군은 이런 조정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서 기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민첩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병력과 잔류 병력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끌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사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이 8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숙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병인 폐질환으로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뒤 회복되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동아프리카의 나라 르완다에서 대학살 25주년을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국가 애도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1994년 4월 7일 발생한 르완다 집단학살은 불과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80만 명이 넘는 이들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이 다수의 집권 후투족과 소수의 투치족이 민족 갈등을 겪으며 비롯된 비극으로 이 당시 강경파 후투족은 투치족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온건파 후투족까지 80여만 명을 대량 학살했는데요. 이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참사로 꼽히곤 합니다. 이 해마다 대학살이 시작된 4월 7일이면 대학살 기념관에 놓은 추모 등에 불을 밝힘으로써 이 100일간 이어지는 국가 애도의 날이 시작됐는데요.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어제 2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묻힌 대학살 기념관에 헌화하면서 어두운 역사는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는 르완다 정부 관리와 외국인 등 약 2천 명이 참석한 추모의 행진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에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8도로 무척 포근한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흐려져 밤에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4도에서 14도, 신의주는 4도에서 1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5도에서 14도, 함흥은 3도에서 1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Mamas and the Papas의 노래입니다. 푸른 하늘, 햇살 가득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한다고 노래하는 캘리포니아 드리밍, 캘리포니아를 꿈꾸며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All the leaves are brow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리비아에서 정부군과 군벌 간의 대립이 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병력을 일시 철수시켰습니다. 미국의 중동지역 주요 동맹인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임박했는데요.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고요. 터키에서는 집권당이 얼마 전 치렀던 지방선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서 병력을 철수시켰군요.
네,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정부가 리비아에 주둔 중인 병력의 일부를 철수시켰습니다. 토머스 발트하우저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은 7일 리비아 안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병력을 일시 철수시켰다고 밝혔는데요. 이 철수 병력의 규모나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리비아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나 보군요.
네, 중동 국가인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이 중동 전역에 일던 민주화 운동, 이른바 아랍의 봄 당시에 무아마르 가다피 독재 정권 축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무장 세력이 난립하면서 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 정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리비아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군벌인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세력으로 양분돼 있는데요.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총사령관이 지난 4일 이 수도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하면서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군과 리비아 국민군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했습니까?
네,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정부군과 리비아 국민군 간의 군사적 충돌로 적어도 4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친 걸로 보이는데요. 통합정부군 보건장관은 현지 매체에 4일 전투가 시작된 이래 의사를 포함해서 21명이 사망하고 30명 가까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리비아 국민군 쪽의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하프타르 사령관의 대변인이 지난 6일 밝힌 걸 보면요. 국민군 쪽에서는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8일 현재 국민군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 근방 50km까지 접근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양측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사상자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자, 리비아 국민군을 끌고 있는 하프타르 사령관, 어떤 인물입니까?
네, 퇴역 장성으로 지난 2011년 이 가다피 정권 축출에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후 재헌 의회에서 이슬람 정파의 목소리가 커지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프타르 사령관은 리비아가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 지난 2014년부터 비이슬람계 무장 세력을 이끌고 이슬람주의 세력들과 싸워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프타르 사령관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요?
네. 하프타르 사령관은 현재 이 동부를 거점으로 리비아 국토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통합정부는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 지역 일부를 통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무장 세력들이 난립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하프타르 사령관이 동부에서 서부로 영역을 더 넓히면서 명실상부 국가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됐다고 주요 매체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역 군벌의 한 명인 하프타르 사령관의 영향력이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요?
네. 하프타르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동부 지역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가 많이 줄었고요. 또 생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면서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반면에 리비아 통합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 인사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요. 하프타르 사령관은 이슬람 테러 세력으로부터 리비아를 구하겠다면서 이번에 트리폴리 진격을 지시했습니다. 하프타르 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이 트리폴리 장악 계획을 세웠고 그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정부는 그만큼 힘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가 보군요.
네, 2년 전 총선을 통해서 재헌의회가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이슬람 정파와 세속적 민족주의 정파로 나뉘어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총리만 네 번이나 바뀔 정도로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7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프타르 사령관에게 트리폴리 진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도 지난 6일 프랑스에서 가진 회의에서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하프타르 사령관의 행동은 리비아인들을 더 위험에 빠뜨리고 고통을 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총선이 다가왔군요.
네, 미국의 핵심 동맹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에서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의원 내각제라서 다수당이 정부를 운영하는데요.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새 정부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미국과 밀접한 사이가 계속될 수도 있고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중동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 총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 중입니다. 2009년 3월에 첫 임기를 시작해서 만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3선을 했습니다. 앞서 1996년부터 3년간 총리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4차례나 이스라엘 정부를 이끈 건데요. 극우 정파로 꼽히는 리쿠르당 소속입니다. 리쿠르당과 네타냐후 정부는 일부 우파 정당들을 규합해서 비교적 오랫동안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자, 정권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라면 이번 총선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있나 보군요.
네, 리쿠르당은 이달 초 현지 방송 여론조사에서 전체 120석 가운데 29석을 얻을 걸로 전망됐는데요. 야권의 중도연합정파인 청백동맹 의석 예상치 28석보다 겨우 한 자리 많은 겁니다. 그야말로 박빙 승부가 진행 중인데요. 청백동맹에서는 군인 출신인 베니 간츠 대표가 새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야권을 이끄는 베니 간츠 대표 어떤 사람인가요?
네,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을 지냈는데요. 2012년과 2014년 가자지구 전투를 지휘하면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정치 경험은 없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새 얼굴이고 70세인 네타냐후 총리보다 10살이나 어리다는 참신한 이미지로 지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비리 혐의로 지지를 이루면서 간츠 대표가 주장하는 부패 척결 구호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르당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간츠 대표와 청백 동맹 정책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대외관계 중심으로 보면요.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 반아랍주의고요. 간츠 대표는 온건 협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르당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다는 쪽이고요. 적대의 관계는 이란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간츠 대표와 청백 동맹은 정착촌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 반대하고요.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타격 주장에도 선을 그어왔습니다.
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 꾸준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2017년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랜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고요. 또 지난달에 둔는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한 것도 네타냐후 정권과 긴밀한 협력 속에 진행된 걸로 일부 언론은 파악합니다.
네, 자, 네타냐후 총리 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총선 투표에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총선을 얼마 앞둔 지난달 말에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 영유권 인정 문서에 서명하는 걸 지켜본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선거운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주요 언론이 보고 있는데요.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간츠 대표는 미국과 협력은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도 활발히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리쿠르당이나 청백 동맹 중에서 표를 많이 얻는 쪽에서 총리가 나오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양쪽 모두가 이 과반이 어려울 전망이라서 연립정부를 꾸려야 합니다.
네.
예, 어느 쪽에서 지지정파들을 더 폭넓게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총선 직후 상징적인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연정 가능성이 높은 정파 대표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정부 구성 권한을 줍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터키에서 얼마 전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집권당이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터키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지난달 말에 실시된 이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하면서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31일 80여 개 지역에서 시장과 단체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한 후에 처음 실시되는 선거라서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그리고 집권 정의개발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성격이 더 짙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의개발당이 약 43%, 그리고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이 30%, 좋은당이 약 7%로 정의개발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개발당은 수도 앙카라 시장 자리를 야당에 내줬고요. 또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장 선거에서도 공화인민당 후보에게 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스탄불은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994년 당시 정치 신인이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이 정치의 핵심 인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던 곳입니다.
네, 그런데 정의개발당은 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네, 이스탄불 시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과 오류를 발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터키 최고선거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요. 터키 최고선거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스탄불 전체 선거구에서 모두 재검표를 하는 겁니까?
네, 이스탄불은 전체 39개의 선거구가 있는데요. 정의개발당은 당초 이 중에 18개 선거구의 재검표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해서 39개 선거구 모두 전면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당 후보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에크렘 이마모올루 후보는 집권당이 패배를 인정해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마모올루 후보는 25년 만에 집권당이 패한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마모올루 후보는 또 최고선관위가 집권당의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임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커스텐 닐슨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남부구 국경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하라는 민주당 측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3월 실업률이 3.8%로 전달과 변함이 없었지만 일자리는 크게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7일이 일요일이었는데요. 자, 이날 백악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나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넷 트위터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맥컬리넌 세관 국경보호국 CBP 국장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닐슨 장관도 성명을 냈는데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토안보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닐슨 장관이 물러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닐슨 장관이 사임 성명에서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장관은 국경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의회와 법원의 지원을 받기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말은 그간 의회와 법원의 지원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닐슨 장관은 불법 이민을 근절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작업에 그간 연방의회하고 법원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의회라면 민주당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민 개혁을 위해서 이 강력한 법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여기 협조하지 않아서 이 관련법을 만들지 못했다는 불만입니다.
네, 법원에는 그럼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네, 국토안보부가 어떤 특정 정책을 내놓으면 소송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국토안보부 조처를 뒤집는 판결이 이 법원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을 뜻합니다. 닐슨 장관은 사임 성명에서 미국과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의회가 필요한 법을 만들어주고 또 법원도 이 정책 시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장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몇몇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었는데요. 이 남부 국경 쪽 상황이 나빠진 것을 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닐슨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닐슨 장관이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남부 국경 상황이라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국경을 몰래 넘거나 아니면 이 국경에 와가지고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국경에서 잡히거나 몰려들다 보니까 이 관련 기관이 현재 여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네. 자, 닐슨 장관이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몇 번째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죠?
두 번째 장관이었죠. 이 존 켈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켈리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면서 닐슨 장관이 두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닐슨 장관이 재직 기간에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 국경에서 잡힌 이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는 조처 때문에 닐슨 장관이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 조처가 이 결국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중단됐고 이 법원이 분리된 아이들과 부모를 합류시키라고 명령했는데요. 뭐 이 과정에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아직도 부모와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5일에 눈길을 끄는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헤어진 부모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려면 최소한 1년에서 길면은 2년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네,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5일까지 약 4만 7천 건이랍니다. 이날 2018년 6월 25일이 여러 연방법원이 분리 조치를 중단시킨 날이었죠. 이 명령으로 이 당시 정부가 수용하고 있던 아이 2,700명 이상이 다시 부모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이들을 부모와 합류시키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모와 떨어졌던 아이들이 대부분 미국 안에서 풀려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전 판례에 근거해서 국경에서 잡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미국 안에서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을 그냥 풀어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안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 아니면 이 법적인 보호인에게 아이들을 인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려난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또 미국 밖에 있는 부모하고 연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
한편 요 이민자들 소송을 대리했던 이 ACLU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은 분리된 가족을 합류시키는데 최장 2년이나 걸린다는 그런 말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7일 트위터에 닐슨 장관 사임 사실을 전하면서 연이어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미국이 꽉 찼다면서 민주당이 국경보안항의 구멍을 막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나 이 멕시코가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면 남부 국경을 닫겠다고 위협했다가 다시 이걸 철회한 적이 있었고요.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오는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명세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7일 백악관이 여기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군요.
네,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 7일 폭스뉴스 방송에 나왔습니다. 멀베이니 대행이 이 자리에서 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이 샤큘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도 이날 ABC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요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5일에 연방 재무부에 편지를 보내서 납세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이 IRS가 이 연방 재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이죠. 리처드 릴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이 국세청 IRS에 이 트럼프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난 3일에 밝혔습니다. 이 제출 대상이 2013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트럼프 대통령 개인하고 사업체 세금 보고고요. 제출 시한이 오는 10일까지입니다.
네. 민주당이 대통령 세금 보고 명세를 요청한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닐 위원장은 이 정부와 선출직 고위 관리들의 투명성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직 상충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주의 신뢰성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법대로 운영되는지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세입위원회에는 대통령의 개인, 사업, 세금 보고를 들여다볼 법적 권한이 있다고 닐 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네. 백악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7일 회경을 보면은 역시나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멀베니 대행은 IRS 규정이 모든 사람의 세금 보고 내역은 보호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 대통령 택스 리턴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세금 보고 명세 요구에 백악관이 어떻게 나올지 민주당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멜베니 대행은 이 세금 보고 명세 공개는 앞으로 없을 거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요구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 한 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미 본인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세무 조사를 받고 있어서 이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하지 않을 거고 만일 조사가 끝나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 멀베이니 대행이 이와 관련해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세금 보고 명세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백악관 태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댄 킬디 민주당 하원의원이 7일 ABC 방송과 회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연방의회가 투명성을 위해서 대통령 세금 보고를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세금 보고 명세 공개가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원래는 기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1924년에 연방 의회가 필요하면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한 법이 생겼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세입위원회, 상원에서는 재정위원회하고 이 조세 합동위원회가 이 관련 세금 보고 명세를 요구할 수 있게 됐는 건데요. 하지만 그동안 이 조항 거의 실행되지 않았답니다.
네,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소환장을 내거나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일에 이 건이 소송으로 간다면 이거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이 3월 고용시장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자, 실업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실업률 3월 실업률 3.8%가 나왔고요. 이 기간에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9만 6천 개가 추가됐습니다.
네, 예상치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요. 실업률이 3.8%, 그리고 일자리 추가 수가 17만 5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전망에 부합했고요. 일자리 추가 수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2월의 실업률도 3.8%였죠.
그렇습니다. 실업률뿐만 아니고 지난 3월에 미국 내 실업자 수도 620만 명으로 전달이 2월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걸 업종별로 보면 3월에는 보건, 그 다음에 전문 기술 서비스 업종이 증가세를 주도했는데요. 그 밖에 유시업이나 건설업종 일자리도 늘었는데 반면에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자, 시간당 임금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민간 비농업 부문 시간당 임금이 전달보다 4센트가 오른 27달러 70센트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간당 임금이 10센트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이 시간당 임금이 최근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3월 이 고용 통계에서 또 눈길 끄는 항목이라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월과 2월 일자리 추가 수가 수정됐습니다. 1월이 31만 1000개에서 31만 2000개로 2월이 2만 개에서 3만 3천 개 추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면요, 지난 3달 동안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매달 평균 18만 개가 추가된 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3월의 미국 고용시장 상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역시 이번에도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전달인 2월에 고용 통계가 나오자 미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랬었죠. 일자리 추가 수가 전망치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이게 미국 경제 성장세가 꺾이는 전조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3월 고용시장 통계가 이런 걱정을 대부분 없앨 걸로 보입니다.
예,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당신의 진심을 표현해달라고 노래하는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익스트림이 부릅니다.
'Cause I'd make things ne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의 영화 극장에 가보면 사람들 손에 하나씩 들려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팝콘인데요. 옥수수 알을 튀겨 만든 고소하고 짭짤한 일종의 강냉이 과자로 미국인들은 특히 영화를 볼 때 이 팝콘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팝콘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미 중서부 네브래스카주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네브라스카주의 한 팝콘 생산 공장을 찾아가 보죠.
첫 번째 이야기, 미국인이 사랑하는 간식 팝콘의 고향을 찾아서.
미국에서 가장 큰 팝콘 생산업체 가운데 하나인 프리퍼드 팝콘. 샘 크루그 총책임자는 아버지를 이어 2대째 팝콘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리퍼드 팝콘의 생산 공장에선 15분마다 맛있는 팝콘이 만들어지는데요. 크루그 씨는 팝콘이 완성되는 즉시 맛과 품질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Oh, I eat popcorn probably five times every single day from
저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하루에 팝콘을 5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팝콘 생산 과정의 시작은 밭에서 나는 싱싱한 옥수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팝콘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팝콘용 옥수수는 일반 옥수수 콘이 아니라 팝콘 옥수수라고 하네요.
The big difference with corn and popcorn is popcorn has a lot of starch.
팝콘 옥수수가 일반 옥수수와 가장 다른 점은 알갱이의 전분이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껍질도 훨씬 더 질기고요. 이런 팝콘 옥수수에 열을 가하면 전분이 수분과 섞이면서 알갱이 안에서 끓어오르는데요. 열을 계속 가하면 딱딱한 껍질 안에서 점점 더 온도가 오르다가 견디지 못한 껍질이 펑 터지면 팝콘이 되는 겁니다.
네브라스카는 이런 팝콘 옥수수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기후도 딱 좋고 관계 용수로 쓸 물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농사 지대이다 보니 숙련된 농부들이 많은 점도 장점입니다. 앤드류 맥하그 씨는 자신의 가족 농장에서 팝콘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9살 때부터 농사용 트랙터를 몰았다고 합니다. 맥하그 씨가 직접 농사 지은 팝콘 옥수수를 무게와 색깔, 크기에 따라 분류해 가져오면 프리퍼드 팝콘 생산 공장에선 각각의 옥수수를 테스트하는데요.
우리는 섭씨 250도에서 팝콘을 튀깁니다. 그리고 항상 정량의 기름을 쓰는데요. 주로 쓰는 기름은 코코넛유입니다. 그리고 정량대로 팽창하는지 부피도 재는데요. 여기 이 팝콘은 백금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팝콘으로 영화 극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프리퍼드 팝콘은 구매자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팝콘을 팔고 있다고 했습니다.
So this is the butterfly. You see, well, it looks like it has wings.
우선 나비 팝콘이라고 해서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팝콘이 양 날개를 펼친 듯 확 퍼지는 팝콘이 있어요. 팽창을 많이 시킨 팝콘인 거죠.
And this is the mushroom, so the round kernels for like caramel.
그리고 이건 일명 버섯 팝콘인데요. 캐러멜이나 달콤한 첨가제를 더하는 팝콘은 바로 이 버섯 팝콘으로 만듭니다. 모양 자체가 첨가제를 올리기 쉬우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팝콘은 큰 부대에 담겨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팝콘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미국인데요. 미국 팝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팝콘 소비량은 무려 140억 리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생아를 품어주는 사람들, 커들러.
대형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에 가면 고위험 신생아나 임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아들을 돌보는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습니다. 이 아기들에겐 의료진은 물론 부모의 손길이 절실한데요. 하지만 24시간 내내 부모가 함께하기엔 벅찬 게 사실이죠.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있는 한 병원에선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커들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난 아기 레지널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수주간 지낸 후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Good morning, baby. How are you today?
캐롤린 키하누 씨는 레지널드를 품에 안고는 흔들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는데요. 푸근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키하누 씨는 이 병원의 자원봉사자로 레지널드의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이렇게 아기를 품에 안아준다고 했습니다.
This one I love, you know, because they're so sweet and they're.
저는 아기를 품에 안아주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기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보채는 아기들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아기를 맡겨 몇 시간씩 안아줄 수 있도록 허락한 부모들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키하누 씨는 밀러 어린이병원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로 훈련을 받은 전문 신생아 커들러입니다. 신생아들을 품에 안고 사람의 온기를 전하는 직업인 만큼 병원 측에선 자원봉사자 선별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커들러 담당 간호사인 케이트 데일리 씨의 설명입니다.
The cuddlers range in age from 21 to probably 82 years old.
자원봉사자들의 나이는 21살에서 82살에 이를 정도로 다양합니다. 은퇴한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남자, 여자, 성별도 다 다르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신생아를 돕기 원하는 마음만큼은 다 똑같아요. 다들 얼마나 아기를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하는 거겠죠?
키하누 씨도 커들러 자원봉사에 지원하기 몇 달 전에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For about six months I was from June to December I was at home.
은퇴하고 한 6개월을 집에 있었습니다. 부엌도 정리하고 옷장도 정리하고 차고까지 싹 다 정리했죠. 그래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기는 싫어서 자원봉사 일을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찾은 일이 바로 이 신생아 안아주기입니다.
커들링이라고 부르는 신생아 안아주기는 45분간 지속되고 잠시 휴식을 가진 후 또 이어져 몇 시간 동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Physiologically, when a human holds another human, we release endorphins. So
생리학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안고 있으면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을 안고 휴식을 취하는 커들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 품에 안긴 미숙아들 모두 엔돌핀이 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벌써 13년이 된 커들러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없어도 커들러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아기를 안아주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이 미숙아 부모들에겐 큰 위안이 된다고 하는데요. 레지널드 어머니인 마가릿 야타 씨 역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I didn't know that they offered the program as for cuddlers.
처음엔 신생아들을 위한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우리 아들을 안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없어도 우리 아기가 이렇게 자원봉사자 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곳 밀러 아동병원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커들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늘고 있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신생아들이 최대한 빨리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커들러들은 자신의 따뜻한 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회사 지각하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거나 과제도 많고 시험도 많아서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미리 무언가를 시작할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이 표현은 미리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남보다 앞서서 시작할 때 또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시작해서 갖게 되는 유리함을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I woke up at 5 a.m. today to get a head start of the day. 오늘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났어. I'm gonna finish all my readings this weekend to get a head start. 예습하기 위해서 과제 읽기 주말에 다 끝내놓을 거야. I need to get a head start on this project. 나는 이 프로젝트 미리 시작해야 돼. A head start. A head start. A head start. 오늘은 a head star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난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어요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선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